지금 참된 예배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보았고요. 점검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꼭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문제들을 좀 묵상하시고 좀 고민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배 자리에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하고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시편 24편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예, 다 읽으셨죠? 예,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3절에 여호와의 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 여호와의 산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산을 뜻합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죠. 우리는 뭐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예, 그분들은 여호와의 산 그러면 그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설 자가 누군가, 오를 자가 누구며, 이것은 예배하러 나갈 때 하는 내용입니다. 그 예배하러 가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에는 이스라엘의 그 문학의 한 법칙입니다. 평행법이라고, 예, 같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씁니다. 그런데 다른 단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게 동의어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같이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고요. 또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아가는 거죠. 저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친밀함이 열리고 믿음의 양삶,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는 삶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만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전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에서 뭐 다 들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보기 위해서 좀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능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안 됐던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했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다고요. 물론 우리의 삶도 뭐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영 정중앙에 성막이 쳐져 있고요. 모든 문을, 출입문을 성막 중심으로 냈습니다. 문만 열면 뭐가 보이죠? 성막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진영을 짰습니다. 문도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환경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성전이지요. 성막.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찬송이 흘러나오고 TV를 틀자마자 성경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 좋겠죠. 예. 예. 그런 분위기가 이게 딱 주변에 길을 가도 성경 구절이 있고 전철을 타도 성경 구절이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의식이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을 짤 때도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성막을 놓고 출입문도 성막 중심으로 보여지도록 문만 열면 앞에 보이는 것이 물론 앞집도 보이겠지만 제일 중앙에 있는 그 성막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그런데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손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물 떨어지면 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건 없었지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노정을 가는데 어려우면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렸습니다. 물 달라 하면 물 주시고 밥 달라 하면 이게 밥이 아니라 양식을 달라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달라 그러면 메추라기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40년 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은 안 구했습니다. 이게 특이하지요. 결국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요. 이 살아가는 모든 중심이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비록 종살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별 어려움 없는데 왜 여기 데려왔습니까? 이런 의식이 밑에 깔려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데려왔으면 먹을 거 주세요. 여기 데려왔으면 물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들 의식 속에는 늘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기가 우선이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 가시죠.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자기가 항상 센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혹은 가족도 교회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만족시킬 환경이 없지요. 없어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 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예, 혜택 볼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아이고, 저 자기 중심이 쩌들었구나.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런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참으로 이타적이다. 참 사람이 좋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좀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이렇게 부끄러움이 좀 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지금 이 과정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목적을 하나님의 의중을 찾을 생각하지 않고요. 오로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몰두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자기 목적을 위해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길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히브리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저기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했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내 능력을 보았다. 이런 거지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갑자기요.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사는 많이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삶,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는 삶만 살았지 정작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이걸 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많이 들었죠, 여러분? 자, 행위는 길들입니다. 길들. 웨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사를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이유는 뭔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만 구했어요. 도움만 구했어요. 그래서 그 구한대로 응답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목적,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데려갈 텐데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이런 일들에서 고민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편안히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한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06편 13절로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도 경험하고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내려오는 이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그 일들은 이동하면 잊어먹어요. 그 어떤 진영에서는 하나님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동하면 그 예전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뒤에 일은 그냥 다 잊어먹어요. 당장 길이 나쁘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환경이 안 좋으면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어른과 어린아이 비교해보면 어린아이들은 못 견디잖아요. 환경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참고 인내해 나가잖아요. 비전을 보고 달려나가는데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어떤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신앙이 금방 뛰어오를 것 같지요.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안 그렇습니다. 제 삶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뭐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도 막 일으키시고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힘이 솟고 확신이 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게 하는 힘이 돼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은 힘이 안 돼요. 그때는 잠시 고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내 내게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무너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는 보았지만 그들의 영은요, 자꾸 약해졌어요. 영이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우리도 어떤 표적과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 해서 내 영이 자라날 것 같지만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분을 알아갈 때 생명이 있지요. 그걸 우리가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 29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 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그렇다고요? 행사만 구했다는 거죠. 손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이렇게 심령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일들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일어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친구 간에도 상대방을 늘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도움만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몇 번 교제합니다. 그러나 좀 지나다 보면 상대방이 전혀 자기에게는 이렇게 그 어떤 상대가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나에게 뭘 빼먹으려고만 하는 이런 것만 보게 되면 가까워지지 않지요. 얘기하기도 좀 불편해지고 가까이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요,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것, 물론 우리 삶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도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구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도움을 구할 필요 있으면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가서 거기에 같이 동참할 때 같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 영역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요, 진정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보는 거는요, 그때는 잠시 고무돼요. 간증을 듣거나 어떤 역사를 보면 막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겉만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이 속 자체가 하나님으로 전환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 바깥에 어떤 영향력이 와도요, 이 안에서 힘이 나는 거지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만 있으면 환경 달라지면 이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제가 쓰진 않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들은 불신이 있었다. 불신의 세대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인해서, 물론 지옥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신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준비돼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얼른 들어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만 손만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분을 구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길을 내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들만 본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못 들어갔어요. 자, 네 번째는요, 진정한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이나 불순종 같은 뭐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지금 여기서 드린다 합시다. 그런데 그런다고 얼굴을 구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며칠 전서부터 혹은 몇 달 전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삶 속에서 지속하다 보면 이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게 가능해져요. 우리의 이 생각의 모드는, 이 영의 모드는 그냥 내가 마음을 딱 정하면 딱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그 TV 화면처럼 채널 바꾸듯이 팍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생각들은. 그래서 만일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올림픽을 보고 뭐 다 두루 섬 옆에서 다 보고 늦잠을 잤다. 그럼 여기 오면 어떨까요?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그걸 경험해요. 누누이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 영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물론 그런 거 보는 거 필요해요. 잠시 보는 게 필요하지요. 보지만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의미가 뭔가? 십자가 복음에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예배에서는요, 조금 바꿔서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에서는. 물론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구분해서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로 삼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예, 신앙의 본질이지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연결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보기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내가 더 알고 싶어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 27편 4절의 다윗입니다. 자, 우리가 들어오다 보면 플랜카드 붙어 있어요. 여러분 계단 내려오면서 딱 보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다 외우셨겠죠? 예. 근데 땅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일지도 몰라요. 하도 봐서. 근데 계속 좀 여러분 보시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 보화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보화를 발견한 장사 같으니 혹은 어떤 사람이 밭에가 일하는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그런 얘기를 얘기해요. 사실 그냥 여담이지만 그 말씀이 이해되기 좋으라고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그 중동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애굽과 그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아수르나 바벨론 뭐 이런 강대국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커스인가? 그 두 왕조가 또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또 통치에 네 장군이 네 개를 나누어서 통치했는데 그 두 개는 이제 이미 사라지고 그 두 개가 강대국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싸워요. 그 중간에 길목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이 강해지면 남쪽에게 당하고 북쪽이 강해지면 북쪽에게 당하고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예전의 전쟁은요, 물품을 현지 조달이에요. 가면서 뺏어가는 거예요. 남쪽에 올라올 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물건 뺏어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북쪽에 내려오면 뺏어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화를 집에 안 놔둬요. 보화를 어디 놔둔다고요? 땅에 감춰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 역사가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보화 땅에 감춥니까? 금고에 두지요. 그렇죠? 혹은 옛날 같으면 자리 밑에 두고 뭐 이랬잖아요. 요즘은 아주 뭐 금고에 두고 이런 은행에 갖다 두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절대 집안에 안 놔둬요. 땅속에 감춰놔요.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고 나서 죽어. 그러면 그 보험으로 못 찾아요. 근데 그런 땅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내 것으로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을 온 돈을 다 투자해서 산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화는. 그 사람에게 그 보화를 발견해서 다 사듯이 예수님이 보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예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그 목적을 알고 그분의 삶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그걸 비유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보화 발견하는 게.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제가 다시 읽어줄게요.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 일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그곳에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것.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알기를 원하는 것.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그곳에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 번째.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지요. 출애굽기 33장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해서 나 안 가겠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 가시려거든 천사를 보내서 저리 들어가라 그러시는데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는데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천사를 통해서 들어보내겠다 해도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 가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지요.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간다면 우리 데려가지 마세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모세는 갈망했습니다. 그게 모세가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죠. 자, 네 번째는요. 이게 조금 이제 달라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유업들, 언약들, 승리의 삶 등을 알기 위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특히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유업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요, 유업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을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렇다면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 얻은 거 그 정도는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것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뭔가 하면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여기다 넣어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인가 하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했던 능력의 성령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생명이 넘치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동일하게 성도들 안에 다 와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두려움 없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지 그것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생명의 역사는 베드로도 말했지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우리를 죽게 하거나 제 명대로 살지 못하게 죽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단호하게 이겨낸다는 거죠. 왜?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흐르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질병과 죽음의 역사가 근접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도록 우리가 주권을 드리고 헌신하면, 구별된 삶을 살면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하세요. 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생명이거든. 그 능력이거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과 의도로 알아서 그 삶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이 상속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 알아서 뭐예요? 그걸 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잖아요. 그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생명력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그냥 구원받고 그냥 이 땅에 그냥 어떻게 살다가 좀 마음 좀 편하고 혹은 병이 온다 그러면 신유 있는 신유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좀 안수나 좀 받고 그게 좀 더 살다가 그냥 이렇게 좋게 가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저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알아서 거기에 헌신해서 주도권을 들여서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누리는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게 나가는데 고난이 어떤 것에 오더라도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애쓰시잖아요. 근데 더 이렇게 구하고 또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든 간에 주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하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 분위기가 이 상황이 어땠냐는 거죠. 이 당시에요. 남쪽에 구스라는 나라가 구스의 그 세라라는 그 장군이 그 왕인지 장군인지 모르겠는데 100만 대군을 데리고요.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을 데리고. 엄청나죠.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군대 장관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울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서 싸웠는데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아사라가 오데세 아들 아사라가 그 왕을 영접하러 가면서 왕을 만나자마자 저 소리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신다. 너희가 버리면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 그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사 왕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로 결정하고 찾았습니다. 예,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자, 15장 12절로 12절과 15절 두 절만 봅시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찾기를 언약하고. 자, 그리고 13, 14는요 이런 거예요. 만일 찾지 않고 엉뚱한 짓하면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하나님을 찾으라. 만일 여기에 엉뚱한 소리 하면 그 죽여라. 이렇게 헌신했어, 이 사람. 그리고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20년간 평안을 줬어요. 뭐 했더니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서 그들에게 서로 맹세한 것을 약속 지키기로 했어요. 그걸 기뻐했어요.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 찾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찾는 것도 있는데요. 전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찾기로 맹세하고 서로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20년간의 평안이 있었어요. 외적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100만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보기 좋게 깨졌으면 그 주변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스라엘 씨는 진짜 세다. 쳐들어가지 말자. 분위기가 그렇겠죠? 예, 그게 바로. 자, 그러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아, 나는 30 정도 찾아야 되겠다. 나는 60 정도 찾아야 되겠다. 나는 100 정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삶이 바쁘니까 나는 또 좀 몸도 쉽게 지치니까 나는 30 정도 찾아도 만족해. 뭐 그러면서 하나님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30 정도 찾아요. 어떤 사람은 60 찾고요. 어떤 사람은 100을 찾아요.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100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내 중심에 30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내 중심에 100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요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100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찾는다는 게 우리는 30 정도, 내 능력의 30이나 60 정도 찾으면 그래도 30 정도는 오겠지, 60 정도는 오겠지. 아니에요. 100으로 찾아야 30도 되고 60도 돼요. 그럼 30 뭐고 60 뭐냐? 지속적으로 100으로 찾는 사람은 100으로 하나님 만나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찾지 못하는 사람은 30 정도 만나요. 혹은 60 정도 만나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온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그 열망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찾다가 포기한 사람은요, 그 찾은 만큼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찾다 보면요, 방해놓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죠?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하여간 방해놓는 요소들이 많아. 그래서 쉽게 놓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나 나올 때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 근데 저 문을 나가고 전화 한 통 받으면요, 이내 그 마음이 쏙 떨어져요. 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는요, 다른 일에 그냥 몰두해요. 놓쳐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 각성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제동을 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표의 기회를 짠다든지 아니면 같은 사람들과 같이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그나마 내가 놓쳤던 거 다시 회복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큰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전환이 없으면요, 은사가 나타나도 친밀함이 열리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강력했지만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린아이였어요. 혹시 우리 중에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다 생각하면요, 그건 착각이에요. 은사와 친밀함은 달라요. 그래서 은사가 없어도요, 친밀함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친밀함이 깊어지면 은사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나타나심이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고 각종 은사들이 뛰어났지만 서로 분쟁이 있고 하여간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걸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은 시편 26편 8절, 27편 4절처럼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을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올 때는요,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고요, 예배 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야. 얼굴을 내가 구하지 못하면 그건 아니야. 그냥 못 만져와 있어 시간 지나고 순서대로 넘어가요. 그건 수단인 거예요. 근데 진짜 예배의 참된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을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지금 예배에서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지.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참다운 예배의 아주 기초가 되고 시금석은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예배에 나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자세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속에 온통 거기에 집중해요.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 아는 거, 하나님 영광 보는 거, 하나님 목적을 알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능력들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기를 원하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배고프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그 배고픔이 없이 그냥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건 고라자손의 시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지금 삶의 터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하면서도 어디에 늘 있다고요? 아, 내가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목이 갈급해서 물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 방해 요소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방해 요소 가운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야단도 치고 속이 없는 말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신경이 쓰여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렇지,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마음들을 느껴요, 우리가. 또 사람과 어떤 일로 좀 다퉜으면요, 더더욱 좀 마음이 불편해요. 계속 신경이 쓰여.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빨리 정결의 길로 서라고 사인을 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어둠의 세력이 공격을 해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오라고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요. 사단은 옳지 기회다. 이 기회 때 그냥 짓밟아야지. 이러면서 공격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깨우치시던 혹은 사단이 공격하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복음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고 깨끗이 씻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도 담당하셨다는 것을. 그걸 딱 묵상하시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계속 그 마음이 오면 이 사탄아 예수님이 다 내 짐을 지고 갔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반응해서 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셔야 돼요. 죄책감 싸우는 거죠. 두 번째는요. 분주함을 내려놔야 돼요. 사실 우리 분주하면 하나님 찾기 어렵잖아요. 뭐 더 이상 필요 없지요. 설명이. 그 다음에는요. 조급함을 내려놔야 돼요. 조급함. 자, 어떤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 그 조급함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자꾸 옆으로 가요. 아마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자, 하나님 찾아야지 하고 막 찾는데 어느새 이 생각이요. 저리 가 있어. 그러지 여러분. 예. 이걸 여러분 계속 싸우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다든지 더 힘차게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찬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다른 데로 전환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기 조급함이나 이런 것이 분주함이 안 내려지면 여러분 그때는 비상수단을 짜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온종일 기도하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리라. 혹은 내가 오늘 온종일 금식하며 서리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이렇게 돌아와요. 그건 의지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미 많은 경우 다른 데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돌리려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특별히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의제를 내려놔야 됩니다. 조급함이나 자기 의자는 비슷한 거지요. 그 다음에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분주함, 조급함, 자기 의제, 염려 같은 게 있을 때는 자꾸 끌려간다. 그러면 비상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뒤에 내용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과 얼굴을 구하는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그 문제를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과 진리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참다운 예배의 필수 조건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는 그거는 이제 전체 다를 얘기할 때 포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꼭 고수하시고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묵상하시고 그렇게 계속 키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